가치는 없다.
신은 있다.
종교는 필요 없다.
종교는 필요하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격 버라이티 스펙타클 종교 논쟁쇼 무신과 함께 김무신
최선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 이제 저희 3회째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네.
네. 어떻게 좀 사람들이 길에서 좀 알아봅니까?
아, 현재 지금 조회수가 4회를 못 넘고 있는데
4회 조회수.
네, 구독자가 그렇죠. 4명이죠.
아, 뭐그 혹시 네 분 혹시 마주치게 되면은 아는 척 인사라도 해 주시면.
아니 뭐 다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 가족들인데.
집에서도 하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소식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네? 항상 그렇지만 매회 그렇지만 또 민감한 주제에 준비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소식이죠?
네, 민감한 주제 민감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낙태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게 네. 3월 10일자 뉴스고요. 아주 싱싱한 20일 전 소식입니다. 미국 아칸사스 제 주지사, 이제 우리로 치면은 도지사가 되겠죠. 아싸 허친슨 씨입니다. 주지사 이름이 아싸 허친슨이에요.
아싸.
이게 이름이 아싸입니다. 아싸. 제가 놀리는 게 아니고 이름이 아싸네, 아싸.
약간 이제 무하메드 이쪽 계열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그것까지는
무슬림 모르겠는데. 느낌이 납니다. 무슬림.
완전 백인 할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그 이 사람이 이제 입법을 했어요. 입법을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 금지 법안을 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은 강간에 의한 임신도 낙태가 불가하게 되고요. 오직 임산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에서만 낙태가 가능하고요. 이것을 어길 시 10만 달러의 벌금, 우리 돈으로 거의 뭐 한 1억이죠. 아니면 깜빵살이까지 하게 되는 그런 법을, 강력한 법안을 입법을 했습니다.
네네.
아직 입법 단계고 이게 실행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오늘은 낙태에 대해서 뭐 종교적인 관점, 또 무신론자의 네. 관점에 대한 찬반,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낙태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또 우리가 물고 뜯고 치고받고 하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아, 네, 조금 더 소식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지난 2년간 이 비슷한 시도가 다른 주들에서도 있어 왔고 이게 처음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게 뭐 다 실패를 했어요. 이게 너무 좀 황당하니까 강간에 대한 것도 임신도 안 된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너무 심하고 그 대법원에서 다 반려가 됐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은 미국에서 현재 낙태는 합법입니다. 합법이고 조금 더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12주까지는 무조건 이제 산모가 원하면은 딴 거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낙태. 그리고 24주 그때부터 24주까지는 이제 어떤 건강 문제가 있다던가 정신적인 문제 뭐 우울증 뭐 이런 거 그런 것만 있어도 이제 의사의 권한이 좀 크죠. 의사가 보고 아 이거는 건강 뭐가 됐든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낙태를 해야겠다라는 말만 들어가면은 낙태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그 이후로 24주가 지난 이후에는 이제 생명 위급할 상황이 아니면은 이제 금지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약간 조금 더 의학 상식을 보태드리자면은 이 24주 이후로 이제 생명이 위급할 때가 아니면 금지를 시키는 것이 이 독자적 생존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기가 산모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 장비가 있든 없든 생존할 수 있으면은 그 독자적 생존 능력이 있다고 봐서 이제 그거는 독립적인 생명체로 보고 이제 그 이후로는 함부로 낙태를 시키면 안 된다 그런 입장으로 이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체에 대한 기준이 독자적인 네네. 생존 능력의 기준을 삼는 거고 인간과 같이 뭐 눈, 코, 입이 있다거나 아니면 수정이 되었을 때부터 뭐 생명으로 본다 뭐 이런 개념은 또 아니네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이 판단을 내릴 때 이 아기가 생명이다 아니다라는 거는 정의가 안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생명을 죽이냐 이런 시선으로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기에 그냥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할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24주 이상으로는 그냥 아기가 살아날 수 있냐 없냐 그를 판단으로 한다는 거고, 조금만 여기 주지사가 약간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주지사와 인터뷰를 했을 때 했던 얘기가, 이 법안을 낸 이유가 로비 웨이드에 대항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혹시 최선배 씨 들어보셨나요? 로비 웨이드?
글쎄요, 처음이네요.
아, 네, 이거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거 잘 들어두시면은 나중에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참 좋아집니다.
아, 네.
이게 로비 웨이드, V죠. versus입니다. VS 할때 V인데, 로데 웨이드.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 1973년에 판결났던 아주 유명한 미국의 대법원 판결인데요. 이게 미국의 낙태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요. 이 케이스 이전에는 주마다 법이 달라서 낙태가 가능한 주도 좀 있긴 했지만, 대체로는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낙태는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텍사스에서 살던 이제 노마 맥콜비라는 여자가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이제 낙태를 하고 싶었지만 이제 불법이었죠. 그래서 텍사스 주를 상대로 이제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고소를 했는데요. 이때 노마가 법정에서 쓴 가명이 제인 로였고, 그 상대 검사가 헨리 웨이드였기 때문에 로비 웨이드 케이스라고 부르고요.
로 버서스 웨이드.
로 vs 웨이드. 그리고 이게 뭐 미국에서 어떻게 낙태에 대한 얘기를 좀 할라 치면은 이 이름이 뭐 무조건 나옵니다. 로비 웨이드라고 무조건 나오고, 이게 대법원 가서 이제 노마의 승리, 7대 2 승리로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고, 그리고 이제 전국적인 낙태죄 폐지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기념비적인 사건이냐면, 2020년에, 바로 작년에 로비 웨이드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영화까지. 작년에 또 다큐멘터리, 똑같은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도 또 작년에 개봉이 됐고요.
네네.
뭐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 평점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예. 어쨌든 그 지금 낙태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할 건데, 제가 그 말씀
네네.
중에 도입부에 생명체에 대한 얘기를 했던 이유는 앞으로 종교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건데, 태중의 아이가 그 아이를 생명체로 보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먼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네.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한국의 경우는 지금 어떤지 좀 천하비 씨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한국 같은 경우에 저도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일단은 그 낙태에 대한 그 용어의 정의를 달리하는 운동을 여성 단체 기준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낙태라는 것 자체가 그 태아를 떨어뜨린다 하는 이제 조금 부정적인 용어라는 판단에 뭐 인공 유산이라든지 인공 임신 중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용어의 정의를 달리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019년 4월 11일에 낙태죄는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 하고 대법원에서 헌법 불합치 의견을 냈어요. 그 헌법 불합치라는 게 대법원의 그 9분의 그 판결을 내리시는 분들 중에서 그 과반 이상이 위헌이라고 해야지 위헌인데, 그때 세분 정도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어느 정도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된 거고, 그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위헌이라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게 헌법 불합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021년까지 오게 되었고, 원래는 2020년 말까지 11월 31일까지 그 관련 법이 입법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 되지는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2021년 1월 1일부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해서 처벌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말 그대로 어느 정도 인공 유산에 대한 기준이 마련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어떻게 개정이 되고 있냐고 알아보니까 지금 정부랑 의료계가 약간 나뉘어 있어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임신 이후 14주, 14주가 되기 전까지는 인공유산이 가능합니다. 인공유산이 가능하고 이후 불문하고 그 임신을 한 여성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하고 그리고 24주까지는 이 조건부로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성의 그 선택에 조금 집중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약간 태아의 생명권에 보장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의료계는 오히려 더 보수적입니다. 아마도 이제 산부인과 쪽에 의견이 들어간 것 같기는 한데 10주까지 전면적으로 가능한 거죠. 정부는 14주 이렇게 조금 길고 그리고 조건부에 대한 부분도 22주로 조금 더 짧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또 산부인과 그 의사분들께서 녹화를 해주셨던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서 아무래도 22주, 24주 이 정도 되면 사실 아기예요. 사실 손발, 뭐 눈, 코, 입다 있고 그리고 그 독자적으로 생존을 하기는 약간 어렵습니다. 그 호흡기가 있어야지 호흡이 가능한 상태인데, 그래도 AI가 나오면, 그 상태에서 나오면, 후!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의, 입김은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생명을 해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소송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제 진료 거부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낙태를 해달라 하면 안 된다고 하기가 법적으로 어려우니까 약간 더 짧은 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우리나라도 되게 보수적이었던 입장을 조금 완화한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예전에도 무조건 불법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이거는 물론 이제 의료법 상의 내용보다는 이제 모자보건법이라는 법령이 있는데 제14조의 조건부 가능 조항을 열어놨었거든요. 그래서 다섯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건부다 보니까 약간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조건이 뭐 그렇게 까다롭다 뭐 이렇게까지는 보여지지는 않는데 말씀을 드리면 먼저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적인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을 시, 아까 미국 사례를 말씀해 주셨듯이 뭐 우울증이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인공유산 가능하고,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그리고 간간 또는 중간간에 의해서 임신이 된 경우, 그리고 법률상에 혼인할 수 없는 친인척 간에 임신을 하게 된 경우,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뭐 마찬가지로 임신을 지속할 경우에 모체의 건강을 해칠 경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조건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증빙 서류가 또 필요하게 되고 그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또 쉽지는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여성 단체에서는 보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 잠깐 중간에 코멘트 좀 드리면 이제 전 비슷하네요. 이게 그 약간의 그 전면 그 정부 한국 정부랑 의료계가 제시하는 그 숫자가 좀 다르긴 하지만 뭐 미국 경우는 12주 이전은 전면 낙태 허용이고 거기 10주냐 14주냐 이렇긴 한데 그래도 뭐 약간 비슷하게 들려요.
네.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좀 약간 또 추가를 드리자면은 그 12주, 그 14주 그게 전면 낙태를 허용하는 그 배경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때에는 이제 아기의 성별도 알 수가 없고 그 아기에게 이제 자아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알기가 어렵다는 그런 세계보건기구의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전에는 좀 약간 또좀더 자유롭게 낙태를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룰 주요 쟁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종교 방송이니까 그 종교적인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제가 그 아까 약간 뉘앙스를 그 최선배 씨 뉘앙스를 듣기로는 이제 그 한국에서 낙태법 이전에 그어 조건부로 낙태가 가능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약간 뉘앙스가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최선배 씨 말씀드렸는데 그 조건 맞추는 그 정도만 허용해주고 나머지는 금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들렸는데 아 그런가요?
이 부분을 뭐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 팩트
네네.
체크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뉘앙스가 들어갔나 보네요.
아니요, 뭐, 이거, 이게 의견이니까. 아니, 제 생각에는 아까 최선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건들이 뭐 어떤, 꼭 낙태를 해야만 할 이유가 있으면은, 낙태를 가급적이면은 해도 되지 않냐라는 거는 같이 동의를 할것 같아요, 최선비 씨도. 맞나요?
일단은 인공유산의 길을 열어놓은 게 어느 정도 그 국가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는 보고,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저희가 다뤄야 되는 부분은 종교적인 부분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니까, 여기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그 팩트 체크하면서도 뉘앙스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제가 종교인이다 보니까 종교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약간의 그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종교인으로서의 종교 교리에 대한 부분과 또제 개인적인 그 제가 살아오면서 생각해왔던 가치관과의 약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종교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2019년 이제 4월 11일 헌법 불합치가 났을 때, 대표적인 이제 3대 종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일단은 불교 같은 경우에는 공식 입장을 그때 당시 내지는 않았었어요. 불교에서는 내지는 않았었고,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이죠. 낙태죄는 완전 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 그 폐지 권고안 자체는 낙태아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포기하는 거다. 국가로서 책임을 안 지는 거다. 하고, 강력하게 반대 시위를 했었었고, 이러한 기조는 마찬가지로 교황청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 천주교 자체는 독립적인 부분이 아니고 교황청의 지침에 모든 것을 다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약간 나뉘었었어요. 한기총이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은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반대 성명을 냈었고, 감리교 여성 지도력 개발원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냈었었어요. 그렇다고 천주교가 뭐 모든 교인과 단체가 다 반대를 했었던 건 아니고요. 천주교에서도 일부 여성 단체에서는 반대 성명을 냈었고, 약 1,000명가량의 동의를 구하기도 했었었어요.
아, 끝인가요? 아, 끝인가요?
아, 네,
아,
저만 계속
제가
얘기를
뭐,
하는 것 같아서.
아, 예, 그랬습니다. 네, 제가 계속 말씀을 하시길래 가만 듣고 있었는데, 좀 약간 좀 지루한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좀, 뭐, 말씀이 더 하실 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좀 치고 들어가자면은, 제 생각에 이제 쟁점이 될 만한 거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뭐, 전반적인 반대를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법도 한데, 제 생각에는 좀 더, 이건 아마도 최선비 씨, 저도 저 또한 약간 망설여지는 부분은 이건 그 전면 낙태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누가 뭐 강간을 당했거나 뭐좀 의학적인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낙태를 시키는 것은 좀 뭐랄까 좀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냥 법안의 정도를 조절하는 문제지, 그게 어떻게 근본적으로 딱히 반대할 만한 사항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보수적인 종교인이 생명은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따로 하겠지만,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전면적인 낙태, 묻지도 따지지 않고 10주가 됐든 14주가 됐든 무조건 낙태를 시킨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좀그 논쟁의 여지가 클것 같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이제 뭐 자유롭게 섹스를 하고 애가 생겼으니까 난 가서 낙태를 받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뭐좀 민감한 상황은 이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치고 오는 게 뭐죠? 제가 지금 치고 들어온다고 하길래 긴장하면서 듣고 있는데 뭘 치고 온다는 거죠?
그렇네요. 치고 들어간 게 없네요. 거기 좀 일단은 제가 뭐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보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종교가 이제 그 생명, 아까 생명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 이제 어떻게든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생명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아마도 그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종교적인 입장에서.
뭐, 그렇죠. 예, 성경에 그 기반한 종교다 보니까. 어쨌든 그 낙태 또는 인공유산, 저도 이제 인공유산이라는 용어로 계속, 바꾸려고 얘기는 하지만 낙태라는 부분이 워낙 보편적으로 예전부터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뭐, 번갈아가면서 말을 할것 같아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최선비 씨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시나요?
그 얘기를 이제 들으려면 아무래도 유일한 종교인이다 보니까 뭐두 명밖에 없긴 하지만 유일한 종교인이다 보니까 그 대변을 하는 부분과 또제 개인적인 부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 가장 큰 쟁점은 역시나 그 태아의
그렇죠?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있죠.
대립인데 물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뭐 현대 인권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리고 저도 뭐 기혼자이고 그 자녀가 있는 아빠로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보장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 모자보건법의 제한적인 조건부 낙태 외에도 그 임신 이제 인공유산 중절을 해야 되는 사유는 많잖아요. 뭐 경제적인 사유가 될 수도 있고, 뭐 사회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여자로서 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다 이런 의지보다도 그 외적인 요인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일단은 그 하느님이 생명을 주신 거고 그리고 그 생명을 거두는 것은 하느님의 권한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인간은 그 하느님께서 주신 삶을 관리하는 역할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떠한 안락사 또는 살인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금지된 거고,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수정이 된 시점부터 생명체로 보기 때문에, 종교에서는 아직은이라고 제가 단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명체로 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뭐, 10주가 됐든 뭐, 절대 안 된다.
네, 뭐,
네네.
그, 이제 저, 아직은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주 걸리는데, 그, 뭐, 나중에 변화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제 뇌피셜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대변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고적인 입장도 절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완화를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현재로서 그 태중에 태아가 10주? 정도 되면 눈, 코, 입, 뭐, 이렇게 다 나온다고는 해요. 예, 나온다고는 하는데, 이전에 조금 더 시기를 당긴다면 생명으로 보지 않는 시기로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게, 우리가 왜 그, 계란 있지 않습니까? 달걀. 예. 거기서 병아리가 부화가 되죠. 근데 병아리도 부화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눈, 코, 입 생기고 형태가 생기는 기간이 있는데, 사람들이 병아리 먹고 싶어 하진 않아요. 예, 일부 특이한 중국 뭐 이런 곳 아니고서야 병아리 고기 이런 거 먹고 싶지 않아요. 병아리라면 다들 거부감이 있는데 그 달걀 후라이나 계란이라면 거부감이 없듯이 왜냐하면 그 달걀 자체는 뭐 물론 이제 육식에 좀 포함이 되기도 하지만 그거는 뭐 단순히 그냥 가볍게 후라이 먹을 수 있는 거고. 병아리가 된 상태는 도저히 손댈 수 없는 부분이라는 인식이 있듯이,
치킨은 잘 먹는다 말이죠.
그렇죠. 좀 그냥 귀여워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삐약삐약 하니까. 그렇듯이, 이제, 눈, 코, 입 생기기 이전에 이제 착상이 되고, 어느 정도 약간 지난 시기는 생명으로 보지 않는다면, 종교계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건
그리고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최선비 씨 생각인
생각합니다.
거죠, 이거는.
그럼요. 개인적인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더 의학적인 발전이 있을 거고, 현재도 인공수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 나중에는, 정말 나중에는 그 정자 분출되지 않게끔 막지 않습니까? 보통 묶는다고 하죠, 우리가. 네, 묶어놓고, 아이가 필요하면 그 고환에 있는 정자를 추출을 해서 따로 수정을 하는 상태로 하고 또 그때 당시에 유전적으로 뭐 조금 문제가 있거나 장애아가 탄생할 수 있다 하면 그 유전적인 크리스퍼 같은 유전자 가위로 또 변형을 해서 정상적인 아이를 낳는 시대가 오면 그때는 진짜 종교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대가 와야 한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이거는 오게 되죠. 필연적으로. 유전적인 가위가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한데 오게 됩니다.
근데 그거 거기 굳이 묶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 묶지 않으면 이제 원치 않은 임신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또 그때 되면 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천주교에서는 콘돔도 아직도 사용하는 걸 반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맞죠? 맞죠?
체외 피임만 가능한 건데,
그 콘돔도 못 쓰게 하는데 그거를
예,
묶어버리자고
그것도
하면은
현실적으로 그걸 정말 지키는 신도가 몇 명이나 되는지도 궁금하고 사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거기 하실 건가요?
근데 항상 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성경의 뭐 재해석, 뭐 무신신은 항상 그런 쪽을 비난하지만
그렇죠.
재해석과 또 시대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완성된 성경인 거고 또 그러한 것이 하느님이 바라시는 창조 사업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아, 그 박근혜가 원하는 박근혜 창조경제.
아, 그
아,
창조와 또 다릅니다. 예,
창조사.
그 창조는 크리에이티브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birth와 관련된
아,
거죠. 예.
그 창조. 아, 네.
네.
아니,
약간
그.
정치색 얹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아니, 그냥 창조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어?
야, 얘기가 산으로 갑니다. 예.
아까 방금 뭐 말씀하셨지만 제가 당연히 그런 면들을 비난을 하는데 이제 뭐 방금 또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셨으니까 또 한번 제가 한번 얘기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하겠는데 이거 저는 도저히 뭐또 발전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최선을 시켜서 항상 누누이 말씀을 하시지만 뭐 저는 뭐 항상 얘기하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거를 저는 그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져다가 마음대로 입맛대로 바꿔놓는 것이랑 소위 발전됐다고 하는 것이랑 저는 도저히 뭐 납득도 안 가고 그게 뭐 어떻게 뭐 말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한마디 하고 싶었고 그 저는 그 최선비 씨가 종교계의 입장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지금 좀 공격하기가 애매해요. 지금 좀 애매합니다. 지금 어디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럼 질문들 좀 다른 질문을 드리자면은 이거 이 얘기를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딱히 같은 편 같대 지금 최선비 씨 같은 편 같대. 질문을 별로 할걸못 찾아서 다른 질문을 좀
네.
드릴게요. 이거는 앞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이걸 해나가면서 나올 내용이라서 그런데 혹시 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보셨나요?
아니요. 뭐 괜찮은 책이면 제가 나중에 꼭 읽어보겠습니다.
아 이상한 책입니다.
그래요?
아니 읽어보셔도 돼요. 아니 그 책의 시작 지점에서 이제 선과 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거죠. 왜 아직도 이 세상엔 악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뭐 하나님이 우리 외면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저자가 하는 말은 이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왜 악한 일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선한 일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일이 있다? 그 말은 즉슨 선한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
빛이 있어야 어둠이 있다.
빛이 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합니다. 그 선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네.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보거나 뭐 살인, 강도, 강간 봤을 때 누구나 저거는 악한 일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과연 이 선악이라는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나눠지는 것이냐 질문을 해요. 그리고 결론을 내기를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적인 기준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치 물건이 모든 물체가 하늘에서 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뭐 공기로 숨을 쉬는 것처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과 같은 자연 법칙과 같이 우리가 선과 악을 알고 있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법칙이라는 거죠.
성경에 따르면 이제 선악과를 아담과 이브가 먹으면서 거기에 대한 분별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분별을 했지만 그 선악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게 주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선악을 분별을 할 수가 있었지만 그 이전에 그 말인즉슨 그 이전에 선과 악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나눠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거기에 절대적인 어떤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뭐 이상한 책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죠.
아,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이상한 책이다. 아,
제가 드리고 싶은
그래서
말은
네.
이것을 그런 생각을 최무신 씨가 최선배 씨가 죄송합니다. 저번 주에도 최무신 씨 자꾸 들어보니까 자꾸 최무신 씨라고 불렀더라고요, 제가.
아, 가명이다 보니까, 이해합니다.
최선배 씨가 그거를 이제 알고 계셨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거기서 얘기를 한번 이끌어 보려고 했는데 혹시 이렇게 들었을 때 그게 이제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일단은 뭐, 종교인으로서, 성경에 기인한 종교인으로서 의심 없이 뭐 받아들였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찰을 해오진 않았었는데, 무신 씨가 하시는 그, 화두가 뭔지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는 게 이런 거죠.
보이죠?
이런 거죠.
보이죠, 막?
이런 거죠. 그왜 선과 악을 나눴느냐?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선만
그거 아닙니다.
있으면 되는데
그거
왜
아닙니다.
악을 나눴느냐?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뭐예요,
아니,
그러면?
그리고 선과 악, 방금 그 선과 악이 이렇게 나눴다는 거는 뭐 성경에도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뇌피셜이죠. 그 CS 루이스 씨가 그 앉아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사고 실험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도출되는 결론이 그러므로 이것이 신이 실존한다는 물질적 증거라는 겁니다.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것이 곧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라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요.
제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제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은 혹시 이거를 뭐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으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한 거 이거 그 사람들 논리에 따르면 그 사람들 논리에 따르면은 거기 세상에는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죠. 최선비 씨가 항상 말씀하시는 그 인권의 발전 성경을 이제 어떻게 새로이 해석하고 바꿔 나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선과 악의 기준이 절대적이라면은 왜그 당시에는 그 노예나 뭐 이렇게 노예를 부리는 것도 괜찮았고 뭐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괜찮았고 근데 하지만 그것이 지금은 괜찮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선과 악의 기준이 극명하게 다르죠, 지금. 극명하게 바뀌었다는 것이 그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말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말을 지금 굳이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계속 최선필 씨가 이 말을 할 거니까 또뭐 쉽게 얘기하실 거고 성경에 뭐 하나님 말씀하실 거니까 왜그 말을 하는지 저는 이런 내용을 아직도 저런 얘기를 하는 변증론자들을 많이 봐요. 인터넷에 뭐 유튜브에 무슨 신을 증명하라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저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꺼내봤던 겁니다.
아, 뭐 교과서 같은 내용인데 제가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읽어보지도 않고 교리에 해박하지도 않고 하니까 걸려들지가 않은 거네. 그렇죠. 걸려들지 않은 거죠.
뭐 걸려들지 않았다기보다는 뭐 혹시 다른 또 청취자분들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말을 바꾸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런 질문 해봐도 되고요. 그뭐 선과 악의 기준에 이거는 그 기본 질문이죠. 그 무신론자가 뭡니까? 자꾸 누가 막 교회 와라 하면은 빡쳤을 때 하는 말. 뭐왜 세상에 악이 있냐? 왜 하나님이 진짜 존재한다면은 왜이 세상에 악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제 그때 딱 빡쳤을 때 처음 한 질문이 건데 그때 하는 대답이 저 대답입니다. 그런 대답을 혹시 들었을 때 여러분, 무신론자 여러분, 저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왜 당신들은 노예를 부려도 되고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했던 성경을 선과 악의 기준이 절대적이었던 그 사항을 지금은 바꿔서 이해하고 있습니까? 왜 당신은 일요일에 일하는 사람을 가서 죽이지 않습니까? 왜 당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굳이 그렇게 논리를 외워가면서 갑옷처럼 툴툴 두르고 거리를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본인이 느끼는 대로
그렇게 한게 문제란 겁니다, 이 사람.
궁금한 대로 호기심에 맞는 대로 이끌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지금 그
누가 뭐라고
답답하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답인 듯할 필요 없고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본인이 본인의 삶을 사는 게 그게 맞는 거고.
그게 맞고, 그 본인이 결정을 내릴 때 결정을 잘 내려야죠. 누가 그랬다더라 한다고 따라가서, 아, 그럴까 보다 하는 거는 좋은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지금 무신 씨가 하는 말이 진리도 아니고 정답도 아니고 또 아까 그 책을 쓴 저자의 말 모두 또그 진리라고 또 생각할 필요는 없고 항상 의심을 하면서 그렇게 종교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거기는 왜 열린
나아가면
마음으로?
좋겠다.
종교도 의심을 해야죠.
뭐 종교라는 분야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열어놓는 거죠. 오픈 마인드로. 일단은 선악 뭐 구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리 지식이 해박하지 않아서 한번 다시 알아볼게요. 제가 최초의 살인이 이제 아무래도 카인이 또 아벨을 죽이면서 거기에 기인을 하고 뭐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제 주장은 뭐 똑같습니다. 뭐 인권에 대한 부분 또 선악의 정도에 대한 부분은 인간들이 이제 살면서 뭐 만들어 간것 같고 살인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 않을까 뭐 감히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 구석기 시대, 뭐 신석기 시대 지나면서 예전에는 부족을 이루면서 살인을 한다거나 전지전능한 지도자, 고인돌에 묻히는 그 지도자가 공포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선악 이런 구분 없이 잘못하면 지도자한테 죽으니까 말잘 들어야겠다. 그런 정도로 쓰이다가 집단을 이루고 질서가 필요하니까 그걸 악으로 지정을 한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또 종교적으로 정립이 된걸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본인이 이끌리는 대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라 하는 부분인 거죠.
저기 낙태로 돌아가 보자면은, 저 여기 정리를 하고 갈게요. 저기 종교적인 그 입장, 그 생명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요. 그 엄마의 삶도 있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은 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을 하고요. 좀더 얘기를 좀더 논쟁이 될 법한 거는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만약에 어떤 뭐10 20대 젊은 20대 여자가 이제 뭐 클럽을 다니면서 자유롭게 섹스를 하다가 임신이 돼서 뭐나 낙태할래 해서 낙태를 하고, 1년 뒤에 그렇게 그런 생활을 지속하다가 또 임신이 돼서 임신됐네, 별일 아니야, 나 낙태할래,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미 씨?
방탕한 삶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쵸?
뭐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관점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인공유산이라는 것은 여성 본인에게도 엄청 큰 결정인 거죠. 본인의 몸을 또 위해하면서 건강에도 분명히 안 좋고 과다출혈로 생명의 험이 있을 수도 있는 결정인 거고 또 아무래도 본인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었는데 그걸 또 지웠다는 트라우마라든지 정신적인 고통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분명히 사회적으로 외부적으로 더큰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이 정말 뭐 종이장 뒤집듯이 쉬운 결정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뭐 애가 생겼다가 지웠다가 생겼다가 지웠다가 하는 사회적인 질서를 위배하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안 믿고 싶은 거죠.
의외네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픈 마인드로 항상 열려 있고요. 또 종교적으로도 봤을 때 약간 그 진보적인 입장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요. 네, 너무 보수적으로 무조건 안 돼!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 뭐,
종교에서도 좀
네.
생각을 해야 된다.
최선배 씨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무 제한 없는 낙태를 허용을 해도 사회 질서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전에 TV를 보다가 어떤 젊은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 인터뷰를 하는데 원조 교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네.
이제 뭐 나이 많은 아저씨를 만나서 이제 섹스를 하고 돈을 받고 하는데 그 와중에 어떤 여자아이 그 중에 하나가 나 임신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들끼리 막 깔깔깔 웃으면서 야, 너 언제 임신했냐라고 하는 장면을 봤었는데 정말 어린 아이들이 좀 그러니까 그 제대로 된 성에 대한 교육을 못 받았고 그런 어떤 생명에 대한 그 위중함에 대한 개념이 좀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 저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무조건적인 낙태를 허용하는데 찬성해요. 저도 최선배 씨와 같이 저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시처럼 막 그렇게 오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지만 그래도 그 여성의 선택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여성의 인권이 심하게 억압되어 왔던 건 사실이고요. 그 섹스도 그 중에 한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남자가 이때까지 세상을 지배를 해오고 했는데 또 여자를 막 재산 마냥 소유하고 그런 생각도 그런 개념으로 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더군다나
이
남자
부분도
네.
네. 이 부분도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인공 유산에 대한 처벌 범위를 임신 중절을 의뢰한 여성 그리고 시술한 의사 뭐 필요에 의할 때 제3자 이렇게 나오지 남성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범위가 언급이 안
그렇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남자는 그냥 이제 마음대로 섹스를 하고 이 여자 저 여자 섹스를 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여자는 임신을 해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여자의 사회적 지위를 낮추는데 기여도 했 다고 생각이 돼요. 뭐 저기 진급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뭐 결혼 안 했는데 애를 생겼네. 그 사회적 지탄도 받고 남자는 그런 일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남자는 섹스하고 애 생기면 도망가면 그만인데 여자는 이제 그 혼자서 그걸 다 감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 때문에 여자들이 뭐 성생활이 더 문란해지지 않겠느냐? 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양쪽 다죠. 그러니까 남자도 물란해지는 건데 이제 책임을 여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그 짐을 좀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도 뭐 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임신과 이제 아이의 인공유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죠. 안타깝고 이런 부분들이 확대 해석이 되어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어른들도 많은데 그 사람의 삶은 짧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길고 그랬던 어린 시절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그러한 안 좋았던 기억과 그런 경험들을 다시금 좋은 쪽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믿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교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종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방금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방금 뭐 회개? 잠깐만 무슨 말씀하신 거죠? 제가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막 다음에 이게 우리가 의견이 너무 잘 맞구나 하면서 무슨 이제 무슨 얘기를 하지 생각했었는데 회개란 말이 막 들리고 막
그러면 이번에 저기 녹음본을
네
들으시면서 내가
알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할때 이런 얘기 나왔구나, 이런 주옥 같은 멘트가 나왔구나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은 어쨌든 얘기가 이제 대립구조로 계속 나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마무리를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 한마디만 좀더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낙태가 무조건적으로 다 가능하다 이것보다는,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종교에서도 그 생명체에 대한 기준을 약간 변화를 시켜서 인공 유산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 거죠. 예.
네, 말씀 감사하고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주에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카페도 와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